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의 얼마를 팔았다.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당신은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팔아 생긴 돈을 떼어서 몰래 숨겼습니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젊은 사람 몇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죽음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했다. 이 돈이 당신의 땅을 판 돈의 모두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이 모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떠보려 하였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입니다. 그 순간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다. 사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많은 남자와 여자가 믿게 되어 주를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침상이나 자리에 누워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닿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여러 마을에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투가 났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러나 밤중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가서 성전들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사도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새벽에 성전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의회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으로 가보니 사도들이 없었다.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감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높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가 나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묻기로 작정을 하였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하였다. 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그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 사람 유다가 일어나자 몇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 사람들이 계획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매질하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그들을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의회를 떠나며 자기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들과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고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자신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신비 종교나 동양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해내는 것인 반면에 우리 복음과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찾아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주변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사도도 구구절절히 너 자신을 스스로 자기의 등등의 축격으로 시작하여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왕이면 넘치는 은혜와 헛되지 않은 은혜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찾아내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나에게 범죄한 자를 보면서도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직접 경계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지 정죄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도 내가 오히려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면 타인에게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는 입을 떼일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그러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다시 경계하시기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에서 끝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주님께 피의 은혜를 맛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나무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냈다고 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고 십자가의 희생은 천대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에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교만을 잠재움으로써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섬기고 희생하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짐을 서로 지라는 표현은 좀 더 깊은 의미로 앞의 범죄자의 죄와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교회 속에서 함께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일을 살피라는 표현은 용광로를 통하여 순금을 골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선호하는 일과 일을 처리하는 방법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으로 확인하는 삶이야말로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주님과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라는 눈물과 승리의 고백을 오로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부족, 자기의 짐이라고 그랬는데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죄와 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찾아내어 주님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친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함을 듣습니다. 네 번째로는 6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은 물질적인 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이것은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자신의 신앙적인 변화로 연결하여 배움의 순차마다 믿음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사도께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삼서 3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신앙적 진보는 없고 물질적인 면에서만 같이 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서 1장 11절에 17절에 연속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경계하면서 사람은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스스로의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만이 낙심치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무명으로 연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연보를 하지 않으면서 무명의 연보 속에 자신의 연보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은 분명한 미래의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10절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적어도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이자 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의 믿음의 결과들을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기에 착한 일은 어려움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즉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적어도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상할 수 있고 늘 너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전하는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더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는 변화된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신앙의 삶의 확신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한 삶은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치명적인 신앙의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착한 결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귀한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너 자신을 살펴보아 스스로 신앙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두 번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두 언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을 신약이 대체한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 옛 언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통해 다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둘째,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실 것, 넷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수백 년 후에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맺어질 때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규칙들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에는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과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의 기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존속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맺어진 법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맺어진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려서 그것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옛 언약은 몇 가지 이유를 성취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이 옛 언약은 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즉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옵니다. 넷째로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맺을 동안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옛 언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을 든다면 첫 언약이 유대 민족과만 맺어진 것인데 비해 새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우주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상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새 언약은 어떤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언약은 맺어진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문자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법입니다. 그 점에 대해 로마서 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멸시한다 하더라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처럼 새 언약에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이전에 올바르지 못한 심리적 상태 또한 금한 것입니다. 즉 문자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 그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만 새 언약은 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즉 옛 언약에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죄사함 받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렇듯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었지만 영원히 용서받는 길은 제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옛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었으며 그 율법은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옛 언약이며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7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다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을 포함하여 옛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사람들처럼 동물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도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얻지 않았는가? 그 강도가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옛 언약이 아직 유효한 때인 그가 죽기 전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므로 그리스도 죽음 후에 그 효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마련된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